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기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금까지 세계가 요구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북 정상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2차 정상회담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폼페오 장관은 대북 협상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는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원하며 북한도 이를 원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제는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국무부의 임무라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남북 간 미북 간 외교 채널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4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주 안에 아마 그보다 더 이전이나 넘어서 타결할 것이라며 매우 기념비적인 것이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타결되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류허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측이 상호 존중과 동등의 정신과 서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날 협상의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식재산권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예멘 내전 개입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4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47대 반대 175로 채택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16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멘 외교 정책에 반대하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 의회가 1973년 전쟁권한법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의 전쟁에 미군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터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방어망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70주년 기념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차우숄로 터키 외무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터키의 미사일 구매는 이미 이뤄진 계약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오셜루 장관은 또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와 관련해 가격과 인도 일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패트리엇 시스템을 터키에 판매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는 S-400 도입이 미국과 나토 장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미국 측의 실무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터키는 미사일 구매와 관련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EU 측에 요청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5일 도널드 투스크 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지영입니다. 요즘 워싱턴 시내는 차가 유독 많이 막힙니다. 이 워싱턴의 명물인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인데요. 약속 시간에는 늦었는데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하고 이럴 때면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4일 오스트리아에서 조종사 없이 나는 무인 에어택시의 시험 비행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주도해서 개발했다는 이 에어택시. 이날 오스트리아 빈의 축구장 위를 몇 분간 날다가 무사히 착륙했다고 하는데요. 16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작은 헬기 모양으로 승객 2명을 태울 수 있고 최고 시속 150km로 30분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몇 년 있으면은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어 이런 변명이 더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창립 70주년을 맞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0도로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함남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16도 사이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평양은 3도에서 10도 사이 오르내리겠고 신의주는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낮 최고 13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도에서 13도, 함흥은 2도에서 16도, 마지막으로 청진은 2도에서 12도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좀 신나는 곡으로 시작해볼까요?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줄 테니 당신도 내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해달라고 노래하는 워너비 첫 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파이스 걸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앞으로 4주 안에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브렉시트의 날짜를 6월 말로 연기해달라고 유럽연합에 공식 요청했고요. 또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가까워졌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뭐 진전이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왔었는데 뭐 특별한 합의가 나오진 않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됐는데요. 특별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앞으로 4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조만간 타결 전망을 시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망이 아주 좋다면서 앞으로 더 짧거나 시한이 길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4주 안에 그 결과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4주라는 이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걸 보면은 뭐 양측의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지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나온 게 없는데요. 이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의 보도와 또 전망 등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 잠정 합의안 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agreed to far more than we have left to agree to. And in fact, I would say, I think I can say that some of the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합의해야 될 내용보다 그동안 합의가 된 부분이 훨씬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일부는 이미 합의를 끝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협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지식재산권 탈취, 또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갈 길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다지 먼 길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합의가 될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그동안 이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 이전 강요 같은 문제들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처음 이 문제를 인정했다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전날인 3일 전했습니다.
네, 이 합의를 이행하게 만들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주요 쟁점의 하나였는데 어떻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 정부가 이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경우 2025년까지 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이 중국 내에 미국 기업의 독자 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독자 법인 설립 허용안은 협상 의제로 이번에 처음 부각된 내용입니다. 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 외국 회사가 중국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약을 해왔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상당히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양측의 합의와 함께 양국 정상들의 회담까지 거론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당초 이 류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날 발표는 불발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일정을 발표하는 것을 만류했다고 전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President Xi. It'll be here. And if we have a deal, then we're going to have a summit. If we don't have a deal, we're not going to have a summit.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회담을 가질 것이고 합의가 불발되면 정상회담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 두 나라 정상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이어졌던 이 무역 전쟁이 끝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정상회담 장소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라라고 휴양지를 원하고 있지만 이 중국 측에서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이나 이 제3국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은 류 부총리, 이번 협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류 부총리도 이번 고위급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하면서 합의에 근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상에 박차를 가해서 이 무역 담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의 브렉시트 절차 연기를 요청했네요.
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EU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5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네, 서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이 정부가 마련한 이 합의안을 추인하게 되면 EU를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이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이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오는 5월 23일에서 26일까지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비상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유럽연합은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조건으로 한 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한 게 이번이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이 메이 총리는 그동안 브렉시트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 측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 영국 의회에서 두 차례나 이 비준에 부결됐고 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21일 메이 총리가 EU 측에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요청에 대해서 EU 측은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이었던 3월 29일까지 합의안이 통과되면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조건으로 5월 22일까지 연기하고 통과되지 않으면 4월 12일까지 연기해지기로 승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아예 멀찍이 6월로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브렉시트 예정일이었던 3월 29일 다시 한번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이때도 다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의 혼란이 극도에 달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주로 이 브렉시트의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영국 의회가 3일 이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겨우 한 표 차로 또 통과를 시켰는데요. 12일인 브렉시트 시한을 다시 미루도록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 측과 합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영국 의회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EU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EU 측은 상당히 유연한 태도입니다. 현재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을 주는 이른바 유연한 연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이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 신문 가디언은 이날 익명의 유럽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내년 4월까지 1년을 더 연장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만일 내년 4월 이전에 그럼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이 유럽연합이 이렇게 유연하게 시간을 주게 되면 영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없이 지금의 이 어려운 국면을 푸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이 유럽연합은 이 브렉시트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10일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EU 회원국들이 뭐 이를 받아들일까요?
네, 물론 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유럽연합으로서는 세계 경제 5위인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게 되면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상황인데요. 또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영국이 시간에 쫓겨서 연기 요청을 하고 그때마다 또 정상들이 또 회의를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도 영국이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라면서 이 불만의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영국이 좀처럼 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의 늪에 빠졌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브렉시트 방안을 놓고 의회에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예,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백스톱, 안전판 조항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으로 남는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국경 통제와 통관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 백스톱 조항의 내용인데요. 이 메이 총리는 이 백스톱 적용 시한을 한정하겠다는 방안을 의회에 제시했었지만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총선이 다가왔네요.
네, 미국의 핵심 동맹 국가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에서 오는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라서 다수당이 정부를 이끌게 되는데요. 정권이 교체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새 정부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미국과 밀접한 사이가 계속될 수도 있고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중동정 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 총선 과정과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정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에 첫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만 10년을 넘어섰는데요. 그동안 3선을 했습니다. 또 앞서 1996년부터 3년 동안 또 총리를 했기 때문에 네 차례나 이스라엘 정부를 이끌었는데요. 이 극우 정파로 꼽히는 리쿠드당 소속입니다. 이 리쿠드당과 네타냐후 정부는 일부 우파 정당들을 규합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네, 뭐 정권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고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뭐 강력한 경쟁자가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리쿠드당은 이달 초 현지 방송 여론조사에서 전체 120석 가운데 29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 야권의 중도 연합정파인 청백동맹이 얻을 의석 분석 예상치 28석보다 겨우 한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빙 승부가 지금 총선에서 진행 중인 건데요. 이 청백 동맹에서는 군인 출신인 베니 간츠 대표가 이 새머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을 이끄는 베니 간츠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2012년과 14년 가자지구 전투를 지휘하면서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았는데요. 지난해 말 정계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정치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 새 얼굴이기도 하고 이 70세인 네타냐후 총리보다 10살이다 어리다는 이 참신한 이미지로 지지도를 끌어올렸는데요. 게다가 이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비리 혐의로 지지를 잃으면서 이 간츠 대표가 주장하는 부패 척결 구호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드당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간츠 대표와 청백 동맹 뭐 정책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외 관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이 네타냐후 총리 측은 강경 반아랍주의, 또 간츠 대표 측은 온건 협상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드당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자고 하고요. 또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쪽인데요. 이 간츠 대표와 청백 동맹은 정착촌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계획에 반대하고 또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 주장에도 선을 그어왔습니다.
네,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이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 상당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분쟁이 진행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을 했고요. 최근에는 골란고원도 이스라엘 영토로 미국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란 핵합에서 탈퇴하고 이란을 상대로 제재를 복원시킨 것도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과 긴밀한 협력 속에 진행됐다고 일부 언론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네타냐후 총리 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 정책이 이 총선 득표에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총선을 얼마 앞둔 지난달 말에 이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란고원 영유권 인정 문서에 서명한 것이 이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CNN 방송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간츠 대표는 미국과 협력은 하되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과도 폭넓게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리쿠드당이나 청백 동맹 중에서 표를 많이 얻는 쪽에서 총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양쪽 모두 과반이 어려울 전망이라서 연립 정부를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지지 정파를 폭넓게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총선 직후에 이스라엘의 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연전 가능성이 높은 정파의 대표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여기에 정부 구성 권한을 주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뮬러 특검이 작성한 수사 요약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피자 업체 최고 경영자를 지낸 허먼 케인 씨를 지명할 뜻을 밝혔습니다. 3월 실업률이 3.8%로 전달과 변함이 없었지만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연방 법무부가 이 뮬러 특검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4일 바 장관에게 새로운 걸 요구했네요.
네, 이날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바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특검이 만든 수사 결과 요약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들러 장관은 또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서 특검과 법무부가 주고받은 전갈의 내용도 요청했습니다.
네, 네들러 장관의 이 요구 최근 언론 보도하고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특검 수사진 일부가 바 장관이 연방의회에 통보한 편지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바 장관이 수사 결과를 요약한 네 쪽짜리 편지를 써서 의회에 보냈는데요. 바 장관은 이 편지에서 특검이 내통 혐의를 찾지 못했고 사법 방해 혐의는 판단을 유보했는데 자신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논의한 끝에 대통령이 사법 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 특검 수사진이 이 편지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네, 특검 보고서에는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 장관이 이걸 제대로 의회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팀은 항목별로 자체 요약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들러 위원장은 이 특검이 작성했다는 수사 결과 요약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이 바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요약본을 되도록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바 장관이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알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요약본을 공개해서 미국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 특검 보고서를 입수하려고 이 소환장 발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들러 위원장이 바 장관에게 4월 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이 바 장관은 4월 중순경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자 법사위원회가 지난 3일에 표결로 네들러 위원장이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은 소환장 발부 승인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 공개에 시간이 걸리는 건 이 편집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보고서 안에 기밀로 분류된 항목이 있어서 이걸 가리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민주당 쪽 요구에 이 바 장관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연방 법무부가 4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특검 보고서와 관련한 바 장관의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바 장관이 400쪽에 달하는 특검 보고서에서 기밀 내용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배심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 일반에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역시 원문 그대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명은 특검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이 바 장관이 일단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이걸 가능한 한 빨리 연방의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협력해 기밀 내용을 적절하게 편집한 뒤에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법무부 관리는 AP통신에 하원 법사위원회가 요구한 이 특검팀 수사 요약본에도 기밀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4일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네들러 위원장이 이날 기자들에게 법사위원회가 특검 보고서를 볼 권한이 있다면서 일반에 공개할 내용은 바 장관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 쪽 반응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4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뉴욕타임스가 근거 없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또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뭘 줘도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자신들이 장악한 몇몇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법사위원회에는 특검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벌이고 있고요. 세입위원회는 최근 IRS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사업체 세금 보고 명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는 백악관에서 신원조회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자 전직 백악관 신원조회 담당 관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신임 이사에 기업가 출신인 허먼 케인 씨를 지명할 뜻을 밝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케인 씨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ve recommended Herman Cain. He's a very terrific man, a terrific person. He's a friend of mine. I have recommended him highly for the Fed.
네, 케인 씨를 연준 신임 이사에 추천했다는 겁니다. 케인 씨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연준 이사 일을 잘할 것이라면서 현재 신원조회가 진행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허먼 케인 씨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과거에 한 피자 업체 CEO, 최고 경영자를 지냈고요. 지난 2012년에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2012년 이해에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승리했었죠.
맞습니다. 이 케인 씨가 당시 경선에서 이른바 999 세금안으로 초반에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중도에서 경선을 포기했는데요. 이 999 세금안은 이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그리고 판매세율을 모두 9%로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케인 씨는 금융권에 몸담은 경력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이사와 이사장을 맡은 바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최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좀 미묘한 긴장관계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연준이 금리를 내렸으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로켓처럼 뛰어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케인 씨를 새 연준 이사에 지명하겠다는 것도 이런 상황인식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케인 씨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정책과 관련을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새로운 연준 이사로 만들려는 그런 속셈으로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케인 씨가 지난 2월에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회견에서는 현재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디플레이션이라면은 물가가 하락하는 걸 말하죠.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보통 이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케인 씨는 이렇게 경기가 주저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물가보다는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임금을 더 중요한 항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준은 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는데요.
네, 연준은 경기가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지난해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미국 경제를 주저앉히려 한다고 비난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연준 이사에 케인 씨같이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을 지명하라는 겁니다.
네, 연준 이사 자리가 하나 더 비어있는 거로 아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 케인 씨 외에 다른 사람도 지명할 계획을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논평가이자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 씨를 연준 이사에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무어 씨는 보수파 경제학자로 역시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몇 전문가는 무어 씨가 연준 이사직을 수행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케인 씨와 무어 씨는 연준 이사가 되려면 모두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들이 인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연준 이사가 모두 몇 명인데요?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참석해서 금리 인상과 같은 연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3월 고용시장 통계가 나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실업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3월 실업률이 3.8%가 나왔고요. 이 기간에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19만 6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네, 전문가들 예상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요?
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 전망이 실업률이 3.8% 그리고 일자리 추가 수가 17만 5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전망치에 부합했고요. 일자리 추가 수는 더 나왔습니다.
네, 지난 2월의 실업률도 3.8%였죠?
그렇습니다. 실업률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미국 내 실업자 수도 620만 명으로 전달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업종별로 봤을 때 고용 현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3월에는 보건 그리고 전문기술 서비스 업종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이 기간에 보건 분야가 4만 9천 개 추가로 1위를 기록했고요. 전문기술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자리 3만 4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또 요식업이 2만 7천 개 그리고 건설 업종이 1만 6천 개 추가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6천 개가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뭐 어떻게 시간당 임금에도 변화가 있었는지요?
네, 민간 비농업 부분 시간당 임금이 전달보다 4센트가 오른 27달러 70센트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간당 임금이 10센트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간당 임금은 이제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렇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지난 1년간 3.2% 상승했습니다.
네. 그 밖에 이 3월 고용통계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1월과 2월 일자리 추가 수가 수정됐습니다. 1월은 31만 1000개에서 31만 2000개로, 2월은 2만 개에서 3만 3천 개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수정된 결과를 반영하면 지난 세 달 동안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매달 평균 18만 개가 추가된 셈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3월에 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전달인 2월에는 고용 통계가 나오자 뭐 미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추가 수가 이 전망치보다는 너무 적게 나와서 이게 미국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전조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3월 고용 시장 통계가 이런 우려를 대부분 불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슈가, 설탕이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제발 당신의 달콤한 사랑을 달라고 노래하는 슈가 들어보시죠. 머룬5의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월 4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9년 소련의 서유럽 침공을 막기 위해 출범한 나토는 냉전 붕괴 뒤 최근까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분담금 문제로 나토를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나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냉전의 산물, 북대서양 조약기구.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냉전이 시작됐고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선 서유럽은 소련 등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에 놓였습니다. 이에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은 소련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1949년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출범시켰습니다.
The treaty we are signing here today is evidence of the path they will follow. If there is anything certain today,
나토는 처음 12개 회원국으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터키와 그리스가 1952년에 가입했고 서독이 1955년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소련은 1955년 비슷한 성격을 가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듭니다. 나토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진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무너진 1991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냉전 붕괴와 나토의 확대.
1991년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지면서 나토의 성격도 크게 변합니다. 나토는 기존에 냉전을 뒷받침하던 안보체제에서 안정적인 지역 안보 환경 마련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For NATO, which holds its annual summit next month in Brussels, more member countries mean a greater ability to advance common goals and meet new challenges.
나토는 이를 위해 먼저 회원국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나토는 1994년부터 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을 접촉해 점차 세력권을 동쪽으로 넓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1999년 동유럽 구소련 동맹국들 가운데 처음으로 헝가리와 체코 그리고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나토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회원국을 늘려 현재 29개 나라가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의 임무 확대.
냉전이 끝난 뒤 나토는 활동 범위도 점점 넓힙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발칸반도 분쟁에 개입했고 이후 유럽 외지역으로 임무를 확대했습니다.
Our mission is clear. To demonstrate the seriousness of NATO's purpose so that the Serbian leaders understand the imperative of reversing course.
나토는 1999년 내전이 진행 중이던 코소보 내 세르비아 민병대를 공습했고 이후 코소보 평화유지군 작전을 통솔했습니다. 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유지군을 이끈 뒤 2004년에 지휘권을 유럽연합군 측에 넘겼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난 뒤에는 대테러 작전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Bramel District is a key battleground in a new NATO plan for securing Afghanistan 10 years after the US-led invasion.
이런 가운데 나토는 2003년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제안보지원군 통수권을 UN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나토가 유럽 외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4년엔 이라크에서 훈련 임무 수행에 나서 이라크 안보군 훈련을 도왔습니다. 또 2005년엔 아프리카 연합이 주도한 수단 다르푸르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
한편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과 나토 사이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분담금 문제를 두고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Talked about the expense, the tremendous expense for the United States, and tremendous progress has been made. Everyone's agreed to substantially up their commitm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나토 회원국들이 그간 안보 비용을 미국에 전가해 왔다면서 각각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4%까지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And that's now changed. The commitment was at 2%. Ultimately, that'll be going up quite a bit higher than that.
나토는 이미 지난 2014년,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율을 4%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making good on the pledge we made back in 2014 to invest more in defense.
하지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금은 기존 2% 목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3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7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 국방비는 GDP 대비 3.5% 수준입니다.
나토를 겨냥한 새로운 위협, 러시아.
나토는 미국과의 분담금 문제 외에 또 다른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Russian aircraft like these have approached or violated NATO airspace nearly 40 times in the last 8 months, according to the European Leadership Network.
러시아는 냉전 붕괴 이후 나토가 추진하던 동진 정책에 꾸준하게 경계심을 보여왔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자신들 세력권 아래에 있던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 접근하자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해 서방 국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기 같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같이 자국에 대항하는 나라들의 무력을 쓸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야말로 나토가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NATO Thursday released satellite images showing Russian forces sitting along the Ukrainian border. The pictures show artillery battalions.
최근 나토가 러시아로부터 느끼는 위협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요인 암살이나 사이버 해킹 등 비군사적인 방법도 동원해 서방 세계에 도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는 지난해 러시아가 가하는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응해 국방비를 늘린다는 브뤼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요구와 러시아의 공세에 직면한 나토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입니다. 지난 3월 13일에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개표 결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약 30%를 득표해 16%를 득표한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을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개표 결과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어 1위와 2위를 차지한 젤렌스키 후보와 포로셴코 후보가 오는 4월 21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41살인 젤렌스키 후보는 코미디언, 방송 희극인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국민의 종이라는 연속극에서 대통령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만 현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에 당선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은 지난 5년 재임 기간 부패 척결, 크림반도 회수,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포로셴코 대통령처럼 유럽연합이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신서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 언론은 둘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러시아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후보는 러시아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4월 21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에서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젤렌스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3위에 오른 율리아 티모셴코 후보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나토,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선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앞도 안 보고 걸어갈 때 차가 오거나 하면 조심해! 라고 경고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말하자면 핸드폰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인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귀뜸해 주거나 충고 또는 경고를 해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heads, 복수로 사용하는 것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Heads up, I'll be coming into work late tomorrow. 미리 말하는데 나 내일 회사 늦게 출근할 거야. Thanks for the heads up. 귀뜸해줘서 고마워. Give me a heads up on when you'll arrive this weekend. 이번 주말 언제 도착할 건지 미리 알려줘.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오늘은 heads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전설적인 영국의 록밴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부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